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들이 우리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보통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기가 바쁩니다. 회사가 자신의 집 가까이에 있기보다는 많은 경우 차를 타고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하게 됩니다. 출근한다고 아침마다 전철이나 버스가 붐비는 모습은 매일 우리들 일상사에서 보는 일들입니다. 특히 주말을 집에서 보내다가 월요일에 회사를 출근하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월요병이라는 현상도 생겨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편리해지고 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네 삶이 이전보다 더 고달파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서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기도 한 이 용어는 앞으로 우리나라 20대들의 95%가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29세 미만 남녀 정규직과 또 비정규직 비율을 어림잡아 살펴보면은 비정규직이 남자가 57%, 여자가 55%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식으로 회사를 취직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비약해서 말하면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은 직장에 제대로 취직해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88만원 세대란 바로 20대 중에서도 비정규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용어인데 그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보는 데서 바로 이 유행어가 생겨났습니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119만 원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20대 급여의 평균 비율인 한 74%를 이 20대 급여라고 보는데 그것을 곱하면은 88만 6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88만원을 따서 미래가 불투명한 20대의 자화상을 묘사한 신조어가 바로 88만원 세대입니다. 이 책 못지않게 슬픈 88만원 세대 가계부라는 제목의 UCC 동영상도 인터넷상에서 유명한데 한 1분 30초도 안 되는 그 동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미혼 남녀들의 한 달 가계부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공과금이 한 25만 원, 거기에는 전화, 핸드폰료,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입니다. 식대가 5천 원, 한 끼에 5천 원을 잡고 두 끼로 치고 30일로 계산해서 30만 원, 교통비가 6만 원, 용돈이 7만 원, 그렇게 치니까 68만 원이 되고 그러면 20만 원이 남는데 저금해도 될 것 같았는데 깜빡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집세였습니다. 아무리 여건이 안 좋은 고시원이라도 해도 한 달에 한 30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은 사실은 모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모님에게 얹혀 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고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곧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사회 구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의 세대가 가장 패기 있고 활동적이고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고 있는 임금이 고작 88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누구나 CEO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전문 직종의 캐리어 우먼이 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그런 매스컴이나 시중에 나오는 책들이 얼마나 허구적인 꿈을 꾸게 해줬는지 그 단면을 잘 보여주는 용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40대, 50대들은 좀 더 회사에서 버티며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회사가 조금만 어려우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40대, 50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거론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수록 회사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아니라 회사 위주의 경영체제 하에서는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본주의적인 세상 가치관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은 그런 수많은 미혹적인 문구들 속에서 너무나 현란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때 이 시대를 잘 사는 세상을 꾸며보겠다고 세상을 뒤집다 몰락한 공산주의처럼 자본주의 우상 또한 우리들 삶을 거짓된 삶으로 향하게 만드는 미혹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체제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다른 사회를 꾸미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살아가는 한에서는 우리 영혼까지 세상을 옷으로 덧입고 동화되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 같은 현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외침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비편을 지은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니면서 이 시를 지었는지 아니면 왕이 된 후 정말 통치의 비애를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서 다윗의 이러한 위급하면서도 비탄에 잠긴 기도의 상황을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다는 말은 평형을 이루는 문장으로서 끊어지고 없어지다라는 이 두 동사는 둘 다 완료형으로 경건한 사람들과 충신들을 아예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사울왕에게서 도망 다니던 다윗은 놉 땅에서 대제사장 아이멜렉을 통하여 먹을 것과 무기를 공급받았으나 그 이후 계속 쫓겨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결국은 대제사장 아이멜렉과 그 제사장들 가족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혼비백산하여 가슴까지 숨이 차도록 피해 다니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신실한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제 어디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탄식 문구는 즉각적인 응답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도우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샤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뜻의 강조 명령형입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신실한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없고 홀로 남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노래만 아니라 기도로 이해한다면 참 많은 시편들이 이러한 부르짖음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서 눈물 흘리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자주 많이 사용하는 탄식어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너무나 급하고 괴로우면 혼자서 고함 지르며 기도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고함 지르며 기도할 장소를 잘 찾지는 못하지만은 청년 시절에는 교회 기도실에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 소리에 치며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함 지르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까봐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지금은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상황이 직면해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 막 찾아가고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고립되어 더 이상 도망 다닐 것도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되면은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20대 때부터 이처럼 두 자릿수 경쟁시험은 기본이고 세 자릿수 경쟁 비율까지 동료들과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합격해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매번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경쟁하며 우리도 모르게 서로 상처받고 점점 더 자기 중심에서 남 돌아볼 틈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젊은 세대에서 희망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주님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요엘 말씀의 인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 위에 살려면 반드시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이후 주어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구약 때도 계셨고 때로는 선지자나 사역자들 통하여 임하시기도 했지만은 예수님 성천 이후 또 다른 보혜사로서 이 땅에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신 것을 기점으로 본다면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은 이 땅의 교회 시대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이 시대의 생존 경쟁, 정거래의 법칙을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심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에는 당시 다윗에게 거짓을 일삼고 다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들 무리의 특징은 꾸미는 말과 친화력에 있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입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과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등은 다윗이 당시 간악한 적들을 생각하면서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상황이 달라져 어려움에 처해도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떠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였을 때 그를 도와준 아히멜렉과 여러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된 데에는 바로 에돔 사람 도엑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사울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을 잡으려 하다가 선지자 가스의 도움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자신의 부하들을 책망하면서 다윗에게는 충신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도움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자 기회주의자 도액은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을 도망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밀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을 때는 자신이 사울의 신하가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사실이 생각나서 사울왕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미 다윗이 멀리 도망가 버렸음에도 도액은 자신이 공을 세우기 위하여 사울왕에게 당대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고자질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사울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 가족을 당장 죽이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했으나 같은 유대인이며 영적인 어르신인 아히멜렉을 죽이러 누구도 순순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날 하루에 그가 죽인 제사장들이 85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 또한 도액처럼 살지 않고는 생존 경쟁의 정글 법칙에 충실한 것을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도액과 같은 사람이 왜 얄밉고 그런 사람들의 앞날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2절에서처럼 그는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정신이 두 가지로 분열된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도액은 자신의 입지에 좀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자 곧바로 대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도액은 대제사장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자신의 입지를 높이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유대인도 아니니까 양심이 찔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 마음, 즉 하나는 거짓인 길을 선택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을 열어 사울왕에게 아첨하였습니다. 아첨하다는 말은 미끄럽다, 부드럽다라는 뜻으로 달콤한 말을 사용하여서 도액은 사울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말로써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도액의 목표는 이기는 데 있었지 양심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책에서는 한국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러한 물가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임금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생활 독립을 위해 주택을 가지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남자이면서도 처가살이를 선호하고 여자는 시어머니가 계셔도 시집살이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진풍경도 늘어났습니다. 부모님 잘 만난 젊은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은 그나마 비정규직이라도 감지덕지하며 일을 하거나 더 안정된 직장을 위해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다 재수, 삼수를 해가며 매달리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은 백수 생활, 즉 무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하에서 우리들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점점 바뀌어가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시대의 어른들이 따르고 있는 리더십과 마케팅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회사는 4절 말씀처럼 이기는 것, 즉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목표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출판회사의 목표는 베스트셀러를 많이 출간해서 돈을 버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베스트북, 즉 양서를 많이 간행하면 좋겠지만은 잘 팔리지 않으면 적자 속에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양서를 만들어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은 오늘날은 베스트북이 아니어도 유행에 맞는 책을 내서 한몫 버는 것이 더 전략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얼마 안 있어 구조조정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우리 시대의 도액과 같은 사람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인간 자신의 본능에 철저한 정글의 생존 법칙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2편 말씀과 더불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있는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허기진 채로 쫓기다가 더 이상 갈 곳 없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에 왔을 때 다윗은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먹을 양식과 무기를 얻어서 아둘람 동굴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동굴에서 자신을 따르는 400여 명을 모을 수 있었으며 거기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다윗을 위하여 그 중에 다윗의 용사 3명이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봤을 때 다윗은 너무 감동이 되어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선지자 가스의 조언을 받아 뒤쫓아오는 사울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을 떠났으며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아들 아비아다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각과 400명 용사와 제사장 아비아들 같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다시금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은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신 말씀으로 갓 선지자 같은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표현은 이 현실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인의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88만 원 세대라는 책에서 20대가 희생양이 되어버린 이러한 세대 간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기를 사회를 향해 구조 문제를 더욱더 부각시켜서 의식 작업을 하고 또 직접 20대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짱돌을 들고 일어서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등하고 모순이 많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대처하며 살아야 합니까? 매일 회사에서 부딪히는 이윤제일주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 태도를 고쳐먹고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정의를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의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88만원 세대라는 책의 부제목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그 경제학은 사회주의에서 이미 실행한 대로 인간의 탐욕이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이러한 부도덕한 세대 간의 불균형은 언젠가 해결될 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음속의 탐심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의 신음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완전수인 7번 정지한 은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속이고 큰소리치며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그런 도액 같은 유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터전을 말씀대로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에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이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가슴에 담겨있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그 동기부터 철저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가니 속에서 엄청난 열로 여러 번 정제되고 정제되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치듯이 하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태도들이 일치되어 가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서야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옷 단장하고 출근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씩 곱씹으며 묵상하고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동기로 출발하는지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행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1절 말씀처럼 다윗이 갑자기 붙잡히려 하거나 끊임없이 공격을 받거나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죽거나 또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병들거나 자신에 대한 고소, 고발,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가뭄과 기근 같은 일들을 겪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앙적인 외로움에 괴로워하거나 또 깊은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치 조건반사 같은 반항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환난과 유혹의 현장에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실 것이며 400명씩이나 되는 신앙의 동지들과 목숨을 던져 적진에서 물을 길어오는 충실한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또한 20대처럼 세대 간의 불균형 같은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듣고서 일어서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불러 서실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싸우고 싸워도 끝이 없어서 영적으로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라는 아합 왕궁에 거하는 신하를 보내어서 오히려 그에게 먹을 것과 더불어 위로받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때에도 남겨두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순결한 말씀 앞에 가식적이고 거짓에 물든 생활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비록 거짓에 더 충실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정의가 사라지고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 땅의 자본주의가 현란하고 미혹적인 말로 우리의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단지 대형 스크린에 비치는 홍보 전략 멘트에 불과한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즐겁게는 하지만은 실은 우리의 현실은 그야말로 날마다 냉엄한 생존 경쟁의 정글의 삶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생각은 끝없는 욕망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상이 두 마음으로 살면은 안락함과 보화를 보장하겠나라고 속삭일지라도 오 주님, 우리에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탐욕의 눈먼 자들을 향하여 증가할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날마다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